에스겔 27번 메시지.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에스겔의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곧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거룩한 땅. 성전은 땅에서 나옴. 우리는 거룩한 땅에 관해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떠나서는 성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매우 높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성전은 땅에 있으며 땅이 없으면 성전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예표하는 성전은 땅을 예표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성전은 땅에 달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교회를 갖기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 결과입니다. 땅의 역사. 땅을 최초로 언급한 곳은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주님의 창조의 회복의 셋째 날에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망의 물에서 땅이 솟아났습니다. 그때까지 땅은 사망의 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 주님은 사망의 물에서 땅을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땅으로서 셋째 날에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생명,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형태의 생명이 이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은 그리스도를 뜻하므로 이것은 모든 생물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하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땅은 홍수가 나서 또다시 사망의 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류는 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땅을 사망의 물 밖으로 이끌어내시어 노아의 가족에게 그 땅을 누릴 권리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과정에서 노아의 후손은 타락하여 결국 바벨에 모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배역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바벨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도 좋은 땅에서 애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좋은 땅을 잃었습니다. 400년 후 하나님의 구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체험하고 애굽을 떠나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한 후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좋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과 싸워 그들이 잃었던 땅을 회복했고 그 회복된 땅 위에 성전을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주님을 떠나 타락하여 그 땅에서 쫓겨났으며 다시 한번 땅을 잃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은 그 영에 의해 그 땅으로 다시 이끌려 그 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을 때 주님께서 여러 번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들을 이스라엘 산 꼭대기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이 회복되기 전에 땅이 회복되어야 함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땅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누림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잃어버린 바 되실 수 없으나 우리의 체험에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못 되어 우리는 타락하여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를 잃었습니다. 땅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함의 회복입니다. 일단 땅이 회복되었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풍성함이 있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립니다. 젖과 꿀은 두 생명,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함께 역사한 산물입니다. 젖과 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저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축 곧 동물의 생명이 필요하며 또한 초장 곧 식물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젖은 이 두 생명이 함께 역사한 산물입니다. 꿀에 대해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꿀은 벌에 의해 생산되지만 벌은 많은 종류의 식물의 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은 둘 다 두 종류의 생명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는 두 종류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한편으로 주 예수님은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식물의 생명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복음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물의 생명입니다. 동물의 생명은 구속을 위해 죽어서 피를 흘리기 위한 것인 반면 식물의 생명은 생명을 산출하고 낳기 위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고 자라서 많은 밀알로 번성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는 구속을 위한 동물의 생명과 생성을 위한 식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두 생명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합니다. 좋은 땅의 경계. 에스겔은 좋은 땅의 경계를 독특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서편의 경계가 대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중해 연안이 서편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는 동편에도 바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편의 바다는 대해가 아니고 사해입니다. 사해의 위쪽에 요단강이 있으며 이 강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리아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 곧 애굽의 강이 좋은 땅의 남편 경계입니다. 좋은 땅의 위치가 서편의 대해의 물과 동편의 사해의 물 사이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땅은 사망을 뜻하는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해에는 사망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대해에는 사망을 상징하는 짠물이 있습니다. 더욱이 예표론에서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좋은 땅은 사망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사망이 넘쳐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셋째 날에 사망의 물에서 솟아나온 땅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땅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말씀의 어떤 부분들은 가나안의 좋은 땅이 높은 땅임을 지적합니다. 좋은 땅은 들어올려진 땅으로서 사망에서 일으켜지고 높여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좋은 땅은 낮은 땅이 아니라 높은 땅입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수백 피트가 낮지만 시온산은 해수면보다 수백 피트가 더 높습니다. 이것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좋은 땅이 높여진 땅임을 가리킵니다. 좋은 땅의 북편에는 경계가 되는 강이 없고 대신 헐몬산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의하면 이슬이 헐몬산에서 내려와서 시온의 산들에 내립니다. 이것은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모든 지방교회 위에 내림을 상징합니다. 헐몬산이 있는 이 높여진 땅은 하늘로 승천하신 부활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기에 부활이 있을 뿐 아니라 승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망의 물 위에 계시며 높은 산, 곧 헐몬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좋은 땅의 분할. 좋은 땅의 분할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일곱 지파는 북편에 있고 다섯은 남편에 있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이 주님께 가장 사랑스러웠습니다. 열두 지파가 분열될 때 오직 유다와 베냐민만은 주님과 함께 있었으며 분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주님의 거처 가까이에 위치했습니다. 갓 지파는 그 가련한 상황으로 인해 그 땅의 최남단에 위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관한 주님의 심판과 평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 관해 실수할지 모르나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공정하시며 우리를 북편에 두실지 또는 남편에 두실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결코 틀리실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관하여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 둬야 할지 아십니다.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의 확산을 위한 이주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아무리 많은 주의를 기울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주님의 주권 하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인지 베냐민인지 또는 유다인지 가신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은 자신이 위치한 곳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단의 이름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목록 중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우상 숭배와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일시적으로 그의 이름을 지파들의 목록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중앙의 분깃. 에스겔에 의하면 가나안 땅 전체는 세 분깃으로 나뉘었습니다. 일곱 지파를 위한 북편의 분깃, 다섯 지파를 위한 남편의 분깃,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분깃, 곧 중앙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그들의 소유로 주셨기 때문에 중앙의 분깃을 제물로 그분께 다시 들어올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중앙의 분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들어올린 거제물이었습니다. 중앙의 분깃은 장이 2만 5천 척이고 광이 2만 5천 척인 정사각형이었습니다. 1척은 6규빗입니다. 2만 5천 척은 책임의 수인 5의 5천 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얼마나 거대한 책임을 가리킵니까? 이 사각형의 땅은 거룩한 거제물이라 불리며 세 띠로 나누어집니다. 중앙 띠는 동서로 2만 5천 척이고 남북으로 1만 척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특히 사독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부분입니다. 이는 그들이 신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앙 부분은 그들의 유업이 되었으며 그 안에 성전을 위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심지어 그들의 유업, 곧 그들의 땅에 사셨습니다. 그들의 유업이 주님의 거처였습니다. 남편에 있는 둘째 분깃도 역시 장이 2만 5천 척, 광이 1만 척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전과 백성을 시중 들며 재물에 대한 모든 봉사의 일을 돕는 레위인들에게 속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주님과 가까웠지만 제사장들만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북편에 있는 셋째 분깃은 그 청량이 2만 5천 척 곱하기 5천 척으로서 성읍을 위한 땅이었습니다. 성읍은 이 북편 분깃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 분깃의 나머지 땅은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한 거제물을 위한 땅이 세 부분, 제사장들을 위한 부분, 레위인들을 위한 부분, 성읍과 그곳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한 부분으로 나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땅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를 보면 이 거룩한 거제물의 땅 옆에 여전히 동편과 서편에 남아있는 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분인 이 두 부분의 땅은 왕, 곧 왕가에 할당되고 분배되었습니다. 지파들의 그리스도께 대한 친밀함은 똑같지 않음. 땅의 할당과 일정량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의 배치는 의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북편의 단지파로부터 남편의 갓지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누렸으나 그들의 그리스도께 대한 친밀함은 똑같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자들은 제사장들, 곧 신실한 사독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레위인들과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옆에는 왕가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파가 그리스도를 누렸지만 그리스도와의 거리는 다양했습니다. 각 지파의 그리스도께 대한 친밀함은 그들의 중요성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백성은 제사장들로서 이들은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웠으며 백성과 주님 사이의 교통을 유지했습니다. 주님과 친밀함에 있어서 레위인이 그 다음이었으며 그들은 주님께 대한 봉사를 유지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봉사는 좋지만 교통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봉사는 필요한 것이지만 교통만큼 사랑스럽고 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에서 일하는 자들이 세 번째로 주님과 가까웠습니다. 성은 신성한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교통, 봉사, 신성한 통치를 유지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왕과 그 가족과 왕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은 성 안에 있지 않고 성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반면 성전은 하나님의 교통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거처이며 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모든 것들, 제사장들의 교통, 레위인들의 봉사, 하나님의 통치를 유지하는 일, 왕권들이 모두 좋은 땅의 풍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통, 봉사, 일, 통치, 왕가, 다스림, 왕권,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데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우리는 그분과 더 가까워지며 그분과 더 가까울수록 그분의 목적에 우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져서 여전히 그분의 풍성을 누리는 단이나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그분 사이의 거리로 인해 그분의 경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사장들은 핵심적입니다. 그들의 땅, 그들의 분깃이 주님의 거처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의 위치에 있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누가 단지파의 위치에 있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관여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왕이 되기를 갈망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주님과 매우 가깝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편 땅 끝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단지파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매우 가까운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들과 왕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 안에서 우리 모두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이나 은사를 많이 주의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이나 은사에 이르도록 예정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누림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을 먹고 마시고 호흡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거룩한 성. 에스겔서와 계시록은 둘 다 한 성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열두 이름이 있는 열두 문을 가진 성은 오직 한 성이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것들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서의 모든 말씀을 다만 예언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기록을 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요점들을 장래에만 적용하지 말고 현재에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 성에 숫자 12가 있는데 이것은 6 곱하기 2가 아니라 3 곱하기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면에 3개씩 대문들이 있어 도합 12문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4입니다. 4는 피조물의 수이며 3은 3일 하나님의 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12는 3일 하나님과 피조물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성은 연합일 뿐 아니라 완전한 행정에 의한 온전한 통치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12는 또한 온전한 통치와 완전한 행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만 신성과 인성의 연합만이 아니라 또한 이 연합에서 나오는 온전한 통치입니다. 이 연합은 영원합니다. 연합으로부터 산출되는 이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행정을 위해 권위를 충분히 행사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합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교회의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함. 성이 사면에 문들이 세 개씩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방향에서 성으로 들어갈든지 같은 성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성 안에서 우리는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은 새 예루살렘에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느 방향에서 오든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지 우리 모두는 같은 길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길 위에 한 흐름, 한 강, 한 음료, 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성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한 길, 한 강, 한 흐름, 한 음료, 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에스겔서의 결론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고 또한 성에도 거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교통하시며 성에서 그분은 백성 가운데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사람과 함께 사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든 지방교회의 상황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분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성전, 곧 그분의 처소를 가지시며 또한 그분의 행정을 위한 성도 가지십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중심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린다면 하나의 산출, 성전과 성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땅 안에 성전과 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을 가지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며 우리와 하나님이 상호 만족할 것입니다.